에스겔 3번 메시지. 바람, 구름, 불, 단쇠. 이 메시지에서는 에스겔 1장 4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구절은 네 가지 주요한 것들, 즉 바람, 구름, 불, 단쇠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폭풍이 북방에서부터 불어오고, 둘째로 큰 구름이 바람과 함께 오며, 셋째로 번쩍번쩍하는 불이 있고, 넷째로 불 가운데서 단쇠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적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따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에스겔 1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과 함께 열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영적 체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따른 것임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봉사와 교회의 일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좌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우리의 영적 체험과 교회의 상황을 결정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이상과 그분의 나타남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에 좌우됩니다. 에스겔서의 이상들은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북방에서 비롯된 이상들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역사와 행동 및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이상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지를 계시합니다. 앞으로 언급된 네 가지 항목 외에 1장에 있는 이상들 중에는 네 생물과 높고 무서운 바퀴와 수정 같은 궁창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보좌에 계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들을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들의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들을 묘사하는 그림의 책임.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계시해주는 그림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비밀하고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며 청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추상적이실 뿐 아니라 모든 영적인 것들도 추상적입니다. 만약 성경 안에 그림들이 없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추상적이고 비밀한 일들을 표현하기 위해 표징과 상징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영적인 것들을 기술하고 묘사하기 위해 많은 예표와 비유와 그림들을 사용합니다.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은 우리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실상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적극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는 피조된 것들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예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가 그리스도를 묘사할 목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포도나무가 창조되지 않았다면 주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사용하여 자신을 묘사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우나 새들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자신의 상황을 굴을 가진 여우와 둥지를 가진 새에 비유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초장이 창조된 것도 주 예수님이 자신을 예시하는 데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십억 가지의 사물과 사람들이 있는 이 우주가 그리스도를 묘사할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예시하는 것을 찾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온 우주가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유하고 심원하며 제한이 없고 청량할 수 없는 분인가를 깨달을 것입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책인 것처럼 성경의 축소판인 에스겔서도 그림들로 가득 찬 책입니다. 이 그림들은 이상의 형태로 제시됩니다. 에스겔이 본 이상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있으며 영적인 것들과 관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문자적이고 물질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이상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에스겔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혼돈되었습니다. 특히 내 생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생물이 각각 내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앞은 사람의 얼굴이며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고 좌편은 소의 얼굴이며 뒤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더 나아가 7절과 8절 전반절은 각각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생물의 그림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며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것은 내가 영적 체험에서 점차적으로 진보하면서 에스겔의 기록과 말씀의 다른 부분들을 비교함으로써 에스겔의 이상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 조각 그림 맞추기의 조각들을 함께 모아 완전한 그림을 찾아내는 사람처럼 나는 말씀의 각 부분들을 함께 모아 에스겔서에 나열된 영적인 것들의 그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은 영적인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에스겔서 연구에서도 이 책의 그림들을 성경 전체의 빛 가운데서 비교하고 또 우리의 영적 체험과 비교해봄으로써 그것들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영적 의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 1장 4절에 네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폭풍, 북방으로부터. 에스겔 1장 4절 전반부는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이 오는데 라고 말합니다. 다비의 새 번역과 미국 표준역은 회오리 바람으로 된 이 히브리어를 모두 폭풍이라고 번역하는데 나도 이 번역이 바람직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폭풍이 북방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폭풍이 북에서 오고 남이나 동이나 서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편 75편 6절과 7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여기서 북이 하나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쪽에 계심을 계시합니다. 지리적인 용어로 북은 보통 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북쪽으로 가는 것은 위로 가는 것입니다. 북쪽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위에 계십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북쪽으로 갈 때 하나님께로 감을 뜻합니다. 폭풍이 북방에서 왔다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처, 곧 처소는 모두 영적인 것들의 근원입니다. 폭풍은 북방, 곧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폭풍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상징함.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바람, 호흡 또는 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흠정역 에스겔 37장에서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세 가지 단어 모두로 번역되었습니다. 9절에서는 바람으로, 5, 6, 8, 9, 10절에서는 호흡으로, 1절과 14절에서는 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어떤 구절에서 그것이 바람, 호흡, 영 가운데 어느 것을 뜻하는지 번역자들은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결정은 반드시 문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1장 4절에서 루아은은 바람, 곧 능력 있는 영을 상징하는 폭풍을 말합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앉아있는 집을 가득 채우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은 능력 있는 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주 예수님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번역본들은 각주에서 이 구절의 바람이라는 단어는 영, 곧 푸뉴마에 대한 헬라어 역이라고 지적합니다. 히브리어 루하우와 헬라어 푸뉴마는 정확히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루하우와 마찬가지로 푸뉴마도 바람, 호흡, 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바람이 불매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 영이 불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장 4절에서 강한 폭풍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영에 대한 비유이요 그림입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바람은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거나 표징합니다. 다니엘 7장 2절과 계시록 7장 1절에 있는 바람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바람은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부러움 또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강림을 상징하거나 표징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강하게 휘몰아치는 바람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바람은 양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배역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환경을 일으킴으로써 심판하심을 뜻하며 적극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도록 성령이 사람에게 임함을 뜻합니다. 에스겔 1장의 폭풍은 이러한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 체험은 항상 영적 폭풍으로 시작됨. 우리의 영적 체험은 항상 영적인 폭풍으로 시작됩니다. 교회의 역사에 따르면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영이 강한 바람과 같이 불어서 사람을 움직여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며 그들로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고 절대적인 마음으로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이런 종류의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당신에게 불었음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접촉되어 본 적이 없습니까?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어떠한 힘, 즉 하나님께로 온 폭풍이 당신에게 밀어닥쳐 당신으로 죄를 미워하게 하고 세상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하고 인생에 관한 관점을 바꾸게 한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러한 체험이 한 번도 없었다면 당신은 주님을 앙망하고 그분의 바람이 북방에서 당신에게 불어닥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정당의 유력한 당원이었던 한 유망한 젊은이가 회심할 당시 북방에 이러한 바람을 체험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우상을 섬기는 사원에 들어가서 탁자 위에 성경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경은 제물로 사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놓여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몇 구절을 읽었습니다. 갑자기 성령이 그에게 불어닥쳤으며 그는 자신의 죄들에 대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계속 그에게 불어닥치자 그는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했고 철저하게 자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엎드려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심지어 마루에서 구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북방에서 강한 바람의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언제나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존재에 불어닥침으로써 시작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을 때 폭풍, 곧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공부하고 놀고 학교 가는 것만 관심하는 학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에게 폭풍이 임했습니다. 폭풍이 불어닥쳐 당신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었으며 당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관해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폭풍이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구원받은 이들이 회심할 때 이러한 폭풍을 체험했다고 믿습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았던 날 체험했던 폭풍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살도 안 된 젊은이인 나는 야심이 가득했고 밝은 장래를 갖기 위해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복음 집회가 있다는 것을 듣고서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내가 능력 있는 복음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폭풍이 나에게 불어와 나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비단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뿐 아니라 그 후에도 폭풍이 주님께로부터 불어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모두는 폭풍을 체험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중 어떤 이들은 한때 선교사들이거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북방에서부터 폭풍이 그들에게 임하여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필사적으로 주님을 추구했고 결국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영적 생활의 전환기마다 폭풍이 불어옵니다. 이 폭풍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안으로, 우리의 일 안으로, 우리의 교회 안으로 폭풍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폭풍을 갖는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폭풍을 거듭 체험할 것입니다. 내게 얼마나 많은 폭풍이 불어왔는지 말할 수 없지만 매번의 폭풍이 회상할 가치가 있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폭풍들은 유쾌한 회상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 안에 끼어들 때 우리가 체험한 그 폭풍을 회고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여 부흥시키실 때마다 그분의 영이 강한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우리는 그 영을 이런 식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고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습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의 영이 강한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힘있게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구름. 폭풍은 항상 구름을 동반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분명히 구름이 있을 것입니다. 구름은 바람이 분 것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폭풍과 마찬가지로 구름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질 때 그분은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방문하고 우리를 덮으실 때 그분은 구름과 같습니다. 먼저 성령은 우리 위에 바람처럼 불어서 우리를 움직이고 그런 다음 구름처럼 우리를 덮으면서 우리와 함께 머무십니다. 바람처럼 오셔서 구름처럼 머무시면서 품으시는 하나님. 에스겔 1장 4절의 구름은 그분의 백성을 덮으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품으시는 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구름은 그분의 백성을 품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은 바로 품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처럼 오시지만 구름처럼 머무십니다. 그분은 구름처럼 머무시면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위에 그늘을 들여오시며 우리를 품으시면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로써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분 자신께 속한 어떤 것이 산출되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덮는 구름으로 상징된 덮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므로써 구름이 상징하는 바를 더욱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때 하나님은 그늘을 드리우는 큰 구름처럼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에 관해 바울은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덮었던 구름은 하나님의 영을 예표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이르러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이라고 하셨고 16절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24장에서는 구름이 산을 가리며 주님이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회막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회막을 덮고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모든 백성은 구름이 회막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방문하심과 그분이 그들과 함께 거하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구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심과 그들에 대한 그분의 은택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 구름처럼 나타나셔서 그들을 덮으시고 그들에게 그늘을 드리우십니다. 잠언 16장 15절은 왕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방문 가운데서 마치 구름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은택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은혜로운 구름으로 누리고 체험함. 에스겔 1장 4절에서 구름은 바람과 관련하여 언급되었습니다. 바람과 구름, 이 둘은 중요한 교섭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막 일어나려고 함을 시사합니다. 적어도 때때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영적 교섭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참되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러한 교섭을 체험해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흥의 때에도 영적 교섭을 체험합니다. 먼저 성령이 우리를 만지고 감동을 주며 우리로 주님을 향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타락을 보고서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하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름과 같이 우리를 방문하시어 우리에게 그늘을 드리우시며 우리를 덮는 느낌을 갖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여 마치 차량처럼 우리를 덮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는 바람이시며 또한 덮고 그늘을 드리우시는 구름이십니다. 하나님을 부는 바람으로 체험할 때마다 그분이 불어오신 후에는 우리에게 머물며 우리에게 그늘을 드리우시고 우리를 덮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구름이신 하나님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하늘에 속하며 품고 그늘을 드리우는 구름의 형태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나는 구원받았을 때 북방으로부터 강력한 바람이 나의 존재에 불어닥친 것뿐 아니라 나를 구름처럼 덮는 주님의 임재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덮음 아래서 나는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는 바람과 들여오는 구름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순수한 체험과 진정한 부흥은 영적인 바람과 영적인 구름 모두를 포함합니다. 내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이 있는데 1935년에 나는 하나님을 드리우는 구름으로 체험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나는 그 영에 관해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나는 구름이 내려와서 나를 덮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내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무언가가 나를 덮고 있음을 정말 느꼈습니다. 나는 나를 덮는 그 구름에 의해 감싸졌으며 아주 명확하고도 실제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꼈습니다. 그때 주님의 임재는 마치 구름과 같았습니다. 그 체험은 믿음에 속한 것일 뿐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에 의해 덮여지고 감싸져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놀랍고 유쾌하고 안위하고 강화시키고 힘을 주었습니다. 모인 회중은 무슨 일인가가 발생하여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깨달았고 즉시 나는 힘있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주님을 드리우는 구름으로 체험해 왔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며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할 때 차양 또는 구름의 덮음 아래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아침 부흥을 할 때나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폭풍이 임하여 당신에게 불어닥친 체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람이 불어온 후에 구름이 와서 아마도 온종일 당신과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날 종일토록 당신은 어떤 것이 당신을 따라다니며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우며 당신을 품고 있는 느낌을 가졌고 온종일 주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나는 많은 때 이것을 체험해 왔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침 부흥을 할 때 그 영이 마치 강한 바람처럼 북방에서 임하여 즉시로 나를 덮는 구름 같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나의 누림이 되었고 온종일 나는 그분의 덮으심을 체험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품고 그늘을 드리우는 구름과 같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훈이나 교례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대할 때 많은 지식을 찾으려 하지 말고 주님 자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바람과 구름이 필요합니다. 주여, 제게 북방에서 오는 폭풍처럼 불어오시는 그늘을 두려우는 구름처럼 저를 덮으소서. 저에게 바람으로 임하셔서 구름으로 나와 함께 머무소서. 불. 에스겔은 자기를 감싸는 구름이 끊임없이 번쩍이는 불로 덮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체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폭풍이 불어오고 주님의 감싸는 임재가 머물 때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빛을 내고 살피고 불태우고 있다는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빛남과 빛비춤과 살핌과 불태움 아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에서 그릇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형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그릇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의 빛남과 살피심 아래서 우리는 드러나며 자신을 정죄하고 단점들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살피는 불은 우리 안에 소극적인 것들을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진 불은 하나님의 태우고 성화시키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성품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것은 반드시 태워져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에 부합되는 것만 그분의 거룩한 불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체험으로 확증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을 책망하러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져서 우리로 죄들을 자백하고 기도하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모든 타락으로부터 우리 존재가 정결케 될 필요가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것은 모두 태워져야 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이가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들과 부정함에 관해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참된 성령의 만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방문하실 때 그분의 거룩한 불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을 불태우러 임할 것입니다. 또 이 태우는 불은 우리에게 빛비춤을 줄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태우면 태울수록 그만큼 더 정결케 되고 빛비춤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런 식으로 체험한다면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일에서 그릇되었다거나 어떤 형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릇되었다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이가 우리를 교정하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정의 말을 받고 자신을 개선하려고 할지라도 속 생명에 관한 한 이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의 빛남과 살피심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빛남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기꺼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저를 태우소서. 저는 아무데도 소용없고 오직 태워지기에만 합당할 뿐입니다. 오 주여, 저의 기지를 태우소서. 저의 의도, 저의 이기적인 목적, 저의 동기, 저의 목표를 태우소서. 이것이 속 생명에 대한 참된 체험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사역한 후에 내가 알게 된 것은 가르침만으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람의 불어옴과 주님의 임재의 덮음과 불에 살피고 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바람과 구름과 불은 모두 주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오실 때 폭풍으로서 오시며 우리에게 머물러 계실 때 구름으로서 머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피고 태우실 때는 소멸하는 불로서 살피고 태우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불러오는 바람으로서 덮는 구름으로서 태우고 소멸하는 불로서 체험한다면 참된 변화와 바뀜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에 의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워짐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는 생수이실 뿐 아니라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스겔 47장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이 장이 흐르는 강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흐르는 강이 에스겔서에서 첫 번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강은 불 다음에 옵니다. 불은 1장에 있고 강은 47장에 있습니다. 항상 불이 먼저 옵니다. 불의 근원은 덮는 구름을 가진 부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불은 우리에게 직접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는 바람으로 오셔서 덮는 구름으로 우리에게 머무십니다. 그분의 덮으심 아래서 우리는 그분의 빛남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의 빛남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태우셔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인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세상적임, 우리의 태도, 목표, 목적, 동기, 의도를 태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식으로 주님에 의해 태워져야 합니다. 한 번의 그러한 태워짐이 천 마디의 가르침보다 낫습니다. 단쇠.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우리를 태워서 죄로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람으로 불어오시고 구름으로 덮으시고 불로 우리를 태우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불에서 단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성한 불의 태움은 단수가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수는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비는 그의 새번역 성경의 에스겔 1장 4절의 주석에서 이 히브리어를 미지의 물질로서 금과 은의 혼합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유대인 역도 단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수는 금과 은의 합금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흠정역은 이 히브리어를 호박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빛나는 금속의 색상이 금의 색상과 어느 정도 비슷한 호박색이기 때문입니다. 단수는 다만 금이나 은만이 아니라 금과 은의 합금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같은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대해 말합니다. 보좌에 계신 분은 하나님만도 아니고 어린 양만도 아닌 어린 양 하나님, 곧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셨지만 계시록 22장에서 그분은 우리의 구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린 양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4장 3절은 보좌에 앉아계시는 분, 곧 하나님은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라고 합니다. 짙은 녹색인 벼곡은 생명이 풍성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홍색인 홍보석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다는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2장과 4장의 이 예시들은 에스겔서의 단수가 상징하는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만 금으로 상징된 신성한 분만이 아니라 또한 은으로 상징된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금만이 아닌 단수, 곧 은과 섞여진 금이십니다. 우리가 불어오는 바람을 체험할 때 덮는 구름을 누리고 이어서 태우고 소멸시키는 불을 통과합니다. 그 결과는 달아오르는 단수, 빛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유쾌한 어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단수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어린 양,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벼곡, 우리의 홍보석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단수로 상징된 어린 양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비천하고 사악했으며 영예롭거나 영광스러운 것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바람과 그분의 구름과 그분의 태우는 불로 인해 우리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번쩍거리는 단수로서 우리 안에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질그릇 안에 보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예와 영광을 가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단수로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보화이십니다. 이 보화는 바람과 구름과 불이 가져다 준 산물입니다. 우리가 바람과 구름과 불을 통과하면 할수록 단수가 더 우리 안으로 조성되어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는 백성이 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바람, 그늘을 들이우는 구름, 태우는 불, 달아오르는 단수에 대한 체험을 더욱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체험을 거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상이 됩니다. 체험 안에서 우리는 바람, 구름, 불, 단수를 가지며 그럴 때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마다 빛나고 번쩍이는 귀한 보물인 단수의 영광의 이상일 것입니다. 기본적인 체험.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살펴본 것은 선지자 에스겔이 본 첫 번째 이상입니다. 이 이상은 신성한 생명에 대한 모든 영적인 체험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체험을 묘사합니다. 갖가지 부류의 영적 체험들이 있지만 이것이 첫째요 기본적입니다. 우리는 바람, 구름, 불, 단수를 영단번에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반대로 이 체험은 거듭 반복되어야 할 순환입니다. 오늘 바람, 구름, 불, 단수를 체험하고 어느 기간이 지난 후 바람이 다시 불어오고 이어서 구름과 불과 단수가 올지 모릅니다. 이 순환은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거듭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로보건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에는 쉼이 없습니다. 나는 45년 이상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이 순환에서 결코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불어오는 바람과 덮는 구름과 태우는 불과 달아오르는 단수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 순환이 반복될 때마다 더 많은 단수가 산출되었습니다. 이 순환이 멈추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바람, 구름, 불, 단수의 순환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바람과 구름과 불과 단수를 체험한다면 놀라울 것입니다. 이것이 속 생명의 참된 체험으로서 생명의 성숙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